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합법적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합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 안에서 적어도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죄악시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의 합법입니다. 이 합법적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이 아닙니다라는 이 말들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합의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교회 밖과 교회 안은 다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밖, 즉 세상에서 합법은 세상적인 합의에서 결정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선이라고 추구합니다라는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회 합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합의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도리어 그 합법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합법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잠시 성도 안에 있는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0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몸은 영과 달리 영원한 가치가 없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의 영원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범죄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속에 어떤 음식을 우리가 채워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과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이 가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몸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신자의 몸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몸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 대조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너희 몸은. 둘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셋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모인 모든 무리들 한 사람 사람이 성령의 전, 즉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장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자체가 된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헬라어로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단어가 이 구절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한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성전에서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장엄하신, 하나님의 무게 잡으심, 즉 하나님의 무거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저 뒤편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계속 그 산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곧 당신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거처를 건축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것은 성막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확대되고 보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거우십니다. 하나님이 무게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서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대체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도 그 성전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전은 영광스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징계로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때 성전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지만 그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거기에 머무느냐 머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세워지고 제사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성전을 두고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 성전이 침침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침침해 보이는 그 성전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빛이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빛이셨고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빨래한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가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아버지와 나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이 되어졌고 빛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이신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인성으로 하늘에 계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주의 성령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유형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거기 오순절의 날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성전입니까? 왜 교회가 주님의 성전 되셨습니까?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위험차고 하나님이 무거우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외형적으로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외형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그것이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영광구름을 했던 그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가득하게 계신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회중 교회 가운데 함께 사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막 안에 사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성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땅 위로 걸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지체인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주원교회로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또한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너를 나의 집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원교회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보니까 영광구름이 성령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 두 번째 대지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생각은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라고 주장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적실하게 들리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분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세상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형제와 소송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밖으로 나아가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담의 죄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문화, 이방 신과 결탁한 음행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는 말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할 때 파는 사람이 그 물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금반지를 살 때는 금반지의 값으로 배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금반지를 사면서 금반지보다 훨씬 싼 은반지의 값으로 배상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팔지 않을 것입니다. 팔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적정 가격으로 흥정되어졌고 적정 가격으로 팔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자녀를 살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여기에 대한 적정 가격이 이 정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매기셨던 것입니다. 적정값을 매기셨습니다. 성경은 자주 이렇게 배상하라고 값을 매겼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값으로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값으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을 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좀 더 싼 값에 아니 아무런 값 없이 그들을 살 수 없었을까라고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셨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실 때 값없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적정 가격을 매기셔서 그 적정 가격을 그의 아들에게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불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성전 삼기 위해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죄인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 삼으신다라고 말할 때 그 거처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어느 가수를 보니까 거기에서 후광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죠. 실제 후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모세에게는 정말로 광채가 났고 얼굴을 가려야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하는 집에 하나님의 집에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하는 집의 모습을 보면 그 집에 하나님이 그하시는가 그하시지 않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광의 모습이 계속 영광군의 모습으로서 365일 동안 그 성전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기에 내가 항상 머물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이 전해지기를 원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영광 구름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더 많은 시대를 지나게 될 때 이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거한다라는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성전을 무게 있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보이지 않네? 솔로몬 때만 그랬지 지금은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거처를 내 집으로 삼는다라고 말하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거하심의 모습이 영광구름에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성전에 성전되는 것,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값을 주신 그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원교회라고 이름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즉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한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신다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신을 섬길 때 너희가 음행하였다고 말합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 되어져 있고 만약 너가 음행한다면 너는 내 몸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너는 너의 아내와 결혼하였는데 너의 아내 외 다른 여자를 취한다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재정적으로 부부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은 말합니다. 너와 그 아내는 하나가 되어졌고 한 몸의 지체를 이루어야 한다.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분리되어져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네가 만난다고 한다면 그와도 한 몸이고 너희는 이제 그 몸을 분리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나의 몸, 그 어떤 성적인 범죄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을 둘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은 생명으로 값주고 산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교회의 회원이 될 때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 교회의 회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안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자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음은 이렇게 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복음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라는 그 설 자리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이게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제 이 사실을 생각합니다. 셋째,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영광을 정진시키는 이 일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죄인 되어졌던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영광을 정진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성전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정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설교의 요점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너희 몸입니까? 너희 몸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진시켜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집을 지으신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방식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구름이 가득하였고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안에 속죄사역이 생깁니다. 그 속죄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 속죄사역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 거하는 장소에 뭐가 드러납니까? 거룩하신 성령의 영광구름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거하심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아니 다른 교회의 회원들이 우리를 볼 때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뭘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와,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아니요,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같은데요.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도록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이 가득한 나를 만드셨는가, 여기에 성령이 가득한 우리의 교회를 만드셨는가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하여 음행을 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사실. 여기 문맥에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음행을 피하다, 음행을 금하다, 혹은 음행과 싸우라라는 의미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단어를 사용할 도망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음행으로부터 도망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음행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마 창세기 3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유혹당할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말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는 하기를 청하니라. 눈치 없는 이 요셉이 계속 눈치를 해도 주인의 아내가 야, 나 너 좋아한다고 아무리 눈치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게 뭡니까? 너 동침하자고 불러드린 거예요. 그날은 정말로 기회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서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서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명백히 요셉이 도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겉옷을 결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 이 겉옷을 내가 두고 가면 저 여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여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음행과 연루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 사용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했을 때 아니 음행으로부터 너는 도망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기억하고 동일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교훈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적으로 혼란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적으로 굉장히 혼란된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는 이런 음행한 여자와 만나도 나는 나를 잘 지켜내면 된다. 절대로 나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겨낼 거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의 그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일들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일들로부터 빨리 도망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과 접하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정말로 성적인 죄가 극도에 있는 그 가운데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습관은 뭡니까? 이전에 그렇게 하는 행하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유혹되는 그 마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희 안에도 있더니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두고 말합니다. 너희가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기와 몸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행에 대해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 지체 중에 음행이 자기 몸을 내어줄 때 우리는 젊은 사람들만 혹 나이 들은 사람들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도가 제시한 교훈은 남자든 여자든 젊었든 나이 들었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중에 음행에 자신을 내어준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의 관습이 많은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고 식사 후에 여흥을 즐기고 그 여흥은 술집의 여자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13장에서 식물과 성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성행위는 몸을 위하고, 몸은 성행위를 위한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아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요셉이 행한 일을 알지 못했을까? 그들은 제7계명에 말하고 있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 그들은 솔로몬이 잠언 중에 말하고 있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소년이 여자를 따랐다라는 이 말을 정말로 몰랐을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을 피하라. 이들로부터 도망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음행을 정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것이 정당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플로톤 철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고 말 거야. 그러나 영은 달라.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는 것이 육체는 버려질 것인가?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학의 허울을 덮어쓰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단지 너희 영만 사신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을 다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두 분리된 개인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들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해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말한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혼인되어져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성전이 너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밀접한 관계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일들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게 될때 극도로 타락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의 젊은 남자들은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보고 성적인 취향이 같으면 결혼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대학을 가면서 방을 공유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젊은 남자들이 결혼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처녀다, 총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의 매체들은 끊임없이 결혼하는 이 문제를 두고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내고 만남의 자리를 만듭니다. 이제 돌싱의 자리가 한국에서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가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사회 합의가 있었고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게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이 음행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단순히 구주께서 당신과 우리를 연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투쟁하기 너무 힘들고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이런 이유로 우리 각자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이 서로에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 그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음행으로부터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서로에게 복음으로 위로하고 서로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서로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그분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위하여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